제4장 하느님께서 당신의 계시로 구세주를 약속하셨다. 그러면 이제 어디서 이것을 찾아 얻을 것인가? 그리스도교의 으뜸되는 문헌은 성경이다. 성경은 그리스도교 신앙의 역사적 문헌으로 세계 역사상 책 중의 책이라고 할 만하다. 성경에는 창조의 역사가 있고 세기를 이어 내려오면서 하느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다룬 역사가 수록되어 있다. 이 책은 성경이라는 이름이 뜻하는 바와 같이 인간의 서책 중에서 가장 고귀한 품격을 지닌 책이다. 바이블이라는 말은 책들 혹은 책들의 전집이라는 뜻을 지닌 그리스어 다 비블리아에 그 어원을 둔 것이다. 말 그대로 성경은 1500년 이상 여러 시대에 걸쳐 쓰인 책들의 전집이다. 이 전집은 두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그것이다. 성경을 테스타멘트라고도 하는데 이 말은 협정 또는 계약을 뜻한다. 구약 성경은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아브라함과 성조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하느님께 변함없이 충실하면 축복을 받으리라고 약속한 계약의 내용을 담고 있고 신약 성경은 하느님께서 온 인류가 당신을 충실히 섬기면 모든 이가 구원과 축복을 받으리라는 약속을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이후의 사람들과 맺으신 계약이다. 구약 성경에는 하느님께서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시는 데 대한 기록, 입법자들의 법률과 사제들의 예식, 성현들의 금언, 시인들의 성가, 그리고 특히 이스라엘 예언자들이 영감과 환시를 통해 받은 비판적인 경고와 예언이 포함되어 있다. 구약 성경은 모세로부터 비롯되었다. 모세는 처음에 다섯 권의 책을 썼는데 이것을 모세오경이라고 부른다. 이 책의 내용들을 간추려 말하면 이 세상과 이 세상의 만물은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며 하느님의 창조 사업은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다. 이 기록은 하느님께서 당신의 피조물들에게 내려주신 계시이다. 모세가 죽자 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는 이 책들을 모아 거룩한 책으로서 보존하였으며 여호수아가 기록한 책도 여기에 첨가되었다. 그 후 시대가 흐름에 따라 여러 사람들이 기록한 책들도 구약 성경에 포함되게 되었다. 이 책들은 역사적 내용을 담고 있는 까닭에 때로는 역사서라고도 불린다. 구약 성경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서임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구약 성경 중 부정과 죄악으로 얼룩진 인간의 역사를 보노라면 때로는 서글퍼지기도 한다. 늘 하느님으로부터 벗어나려는 교만하고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백성들과 욕정과 탐욕, 잔인한 인간성, 그리고 우상 숭배와 같은 그들의 죄악상과 야만스럽고 피비린내 나는 전쟁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슬기로웠다는 솔로몬, 입법자 모세, 사제 아하론, 위대한 임금으로 추앙되었던 다윗 등 일반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던 지도자들에게도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릴 정도로 결점이 많았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 서술되어 있는 이들에 대한 이야기의 진실성은 참으로 놀랍다. 성경은 백성의 지도자들에 대해 가차없이 엄정한 기준으로 평가를 내리고 있다. 영감을 받아 성경을 기록한 저자 중 어느 한 사람도 지도자나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려던 사람은 없었다. 구약 성경을 진정한 의미에서 역사서라고 할 수 있는가? 나는 절대적으로 참다운 역사서라고 생각한다. 이 책을 반박하려야 할 수 없는 까닭에 이렇게 주장한다. 다른 문헌과 기록과 유적들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실제로 성경에 기록된 역사적 사실 중에 진위 여부를 공격받지 않았던 것은 거의 없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사실은 역사적 사실임이 번번이 입증되었으며 성경의 진실성을 공격하던 사람들은 완전히 패배를 당하곤 하였다. 인류 역사상 성경처럼 날카로운 비판을 받아온 책은 하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어떠한 하자도 발견된 적이 없다. 성경의 저자들 중 거짓이나 자작으로 성경을 기록하였다는 판정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현대에 와서 고대 역사에 대해 새로운 사실이 발견될 때나 고대 역사 유적이 발굴될 때마다 성경에 기록된 사실의 진실성이 더욱더 확증되고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진위를 판명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여겨지던 것들조차 그 진실이 백일화에 드러나곤 하였다. 예를 들면 홍수에 관한 기록은 성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다. 실제로 모든 고대 민족의 문학에는 홍수에 관한 기록이 있다. 지난 세기에는 3000년 전에 아시리아 왕국의 홍수에 관한 기록이 발견되었다. 홍수가 있었다는 증거가 너무나 명백하여 그 연구에 참여한 학자들 중 이를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과연 노아의 홍수가 온 세상을 뒤덮었던가 아닌가에 관해서 이론의 여지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모세는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어법을 사용하여 표현하였으므로 그의 말을 절대적인 뜻으로 해석할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홍수 사건 당시 전 인류가 다 멸망되었는가 아닌가에 관한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고고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은 홍수 사실과 노아가 거대한 방주를 건조할 수 있는 재력이 있는 인물이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추정을 하였다. 그 당시 거대한 방주의 건조는 그다지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또한 그 배는 그 안에 여러 종류의 수많은 동물들과 식량을 적재할 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크기의 방주였을 것이다. 과학이 발달하면 할수록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사실로 증명되었다. 창조에 관한 모세의 기록을 보면 모세는 처음에 빛을 말하고 그 다음에 태양을 말하고 있다. 성경 내용의 진실성을 의심하던 사람들은 으레 태양이 먼저 창조되고 그 다음에 빛이 나왔다고 우겼었다. 그러나 모세는 다만 하느님께서 계시해 주신 바에 따라 창조에 관해서 기술하였을 따름이다. 오늘의 과학 이론에서는 만일 누가 하느님의 창조 사업을 기술한다면 모세가 말한 대로 묘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모세의 기록은 현대의 지질학적 연구나 성운설에 비추어 보아도 모순된 점을 발견할 수가 없다. 이 세상은 태초에는 짙은 안개로 완전히 휩싸여 있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안개가 점차 개이기 시작했고 세상은 점점 더 밝아졌으며 마침내는 태양이나 별이 하늘에 보이게 되었다. 창조를 말하는 그 하루라는 것은 24시간의 하루를 뜻한다기보다 어떤 기간을 의미하는 말이다. 이 기준대로라면 현대는 항공의 하루라고 말할 수 있겠다. 이처럼 성경의 내용 중 난점으로 지적되었던 것들은 지금은 없어진 옛날 과학설 또는 성경에 대한 그릇된 해석에서 기인하는 듯하다. 성경의 저자들은 장차 자기들의 글이 응당 비판을 받으리라는 점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고 적대 세력들의 공격을 미리 예방하겠다는 시도도 전혀 없었다. 그러므로 성경을 기록하는데 꺼리거나 주저하지도 않았다. 어쨌든 적대 세력들의 성경에 대한 공격은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자들은 틈만 나면 성경의 흠집을 내기 위한 공격을 계속하고 있으나 성경은 그들의 그 어떠한 공격도 철저히 분쇄하여 극복해내고 있다. 다만 성경의 저자들에 대해서 구태여 문제를 제기한다면 그들은 여러 가지 사실들을 자기들의 방식으로 기록하였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여호수아의 태양에 관한 서술은 계속적으로 공격을 받았다. 그는 태양이 머물러 섰었다라고 표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은 우리가 태양이 뜨거나 지거나 하지 않음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해가 뜬다라든지 해가 진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어법인 것이다. 만일 저자가 이 사실을 오늘의 과학적 근거에 의한 어법으로 정확히 기술하였다면 그 당시에는 그 말이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었을 사람이 하나도 없었을 것이며 현대에도 알아들을 사람이 몇 사람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투로 썼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우리가 알아듣는 것이다. 성경에 대한 잘못된 번역을 바로잡고 원본의 뜻을 올바르게 해석한다면 성경에서 난해한 것이라고 여겨졌던 부분들은 안개처럼 사라져버릴 것이다. 성경을 집필한 사람들이 고려한 것은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을 그대로 서술하는 데 있었다. 기적 사건에 대한 기술 내용을 분석해보면 그 내용이 담대하다고 할 만큼 아무런 의심의 여지도 없이 솔직 담백하게 쓰여져 있다. 예를 들면 요나에게 일어났던 기적의 경우이다. 요나가 사흘 동안이나 큰 고기 뱃속에 있다가 살아났다. 그러면 이것이 기적이었을까? 이 경우 반드시 기적이라고 할 필요는 없다는 학자들도 있다. 그러나 성경의 기록자들은 이 사건이 기적이냐 아니냐에 관해서 한마디의 언급도 없다. 그들은 다만 자기들이 확고부동하게 믿고 있는 바를 기록하였을 뿐이다. 그들은 이것이 기적이거나 아니거나 간에 하느님께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하셨다는 점만을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한 것이다. 만일 성경과 같이 여러 세기에 걸쳐 혹독한 비판을 견디어낸 책이 있다면 그 책에는 인간의 두뇌를 초월하는 어떤 무엇이 반드시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추론이 가능한 이유는 성경의 저자들이 다룬 내용이 사람이 다룰 수 있는 주제 중 가장 어려운 주제였기 때문이다. 그러한 점을 생각할 때 성경의 기록은 하느님의 계시에 의한 것임이 한층 더 뚜렷해진다. 하느님께서 인류에게 당신의 뜻을 계시하셨음이 틀림없다. 더구나 성경이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여러 세대에 걸쳐서 제각기 다르게 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에 있어서 완전한 일치와 조화를 이루고 있다. 또한 성경의 기록 중에 내재되어 있는 가르침 자체가 하느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증거이다. 이 가르침은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이라 하기에는 너무나 고상하고 너무나 도덕적이다. 유일신론의 순수한 교리, 십계명, 결혼의 신성성에 관한 가르침 등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온갖 덕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또한 성경은 최상의 사회적 이상을 제시해주고 있다. 구약 성경에서 그 윤곽을 제시하고 신약 성경에서는 그 실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성경은 하느님의 계시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인간의 지능으로만 쓰인 작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월등함은 두말할 나위 없지만 단순히 문학적인 면에서 보아도 다른 저작물과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 마치 태양이 달을 능가하듯이 성경은 인간이 지은 다른 모든 책들을 능가한다. 성경이 인류 문명에 끼친 공헌도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크다. 성경은 문학작품으로서도 모든 책보다 월등하다. 성경의 시편은 시 중에서 가장 뛰어난 시문이며 욥기로 말하면 인간사를 다룬 그 어느 희곡과도 비길 데 없는 희곡이다. 잠언은 간단명료하게 표현된 지혜와 슬기의 사전이며 예언서는 가장 고상하면서도 사람들의 심금을 울려주는 설교이다. 또한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비유 말씀은 그 어느 누구도 본뜰 수 없는 심오한 진리의 말씀을 품고 있는 가르침이다. 요한복음서는 가장 깊은 신학의 원리이고 바오로 사도의 편지들은 가장 숭고한 수덕의 총서이다. 구약 성경이 세상에 끼친 문학적 공헌은 이루 평가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인간의 기원과 올바른 인간 생활의 근본을 알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역사서로서 가장 큰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구약 성경의 진정한 가치는 세상을 구원하실 구세주께 관한 예언을 포함하고 있는 예언서로 고귀한 기록을 담고 있는 책이라는 점이다. 구세주께서 오시기를 기다리는 인간의 역사는 기나긴 어두운 밤을 헤치고 나와 빛나는 새벽을 맞이하기 위한 과정이므로 새로운 예언자가 나타나 구세주께서 인간 세상에 임하심을 알릴 때마다 인간의 장래는 점점 더 밝아졌다. 역사서는 이미 발생한 사건의 기록이지만 예언서는 장차 일어날 보다 중대한 사건을 예언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책에는 장차 일어날 사건에 대해 예언자들이 예언한 바가 정확히 기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예언서는 미리 쓰인 역사서이다. 따라서 예언은 이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든가 혹은 이미 이루어지기 전에 쓰인 것이므로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지 못한다. 성경의 전반적인 내용은 한편으로는 사람이 창조되는 목적과 과정, 그리고 어떻게 해서 악으로 기울어져 죽음을 선고받게 되었는지를 말하면서 다른 편으로는 인류의 구속사업과 영원한 생명으로의 소생 또는 회복에 대한 하느님의 은혜로우신 배려를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다. 구약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이나 구세주의 오심을 간절히 바라면서 하느님께 그 염원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왔었다. 하느님께서는 구세주를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 약속을 후손들에게 자주 주지시켜 주셨다. 구세주가 나타나면 즉시 구세주인 줄 알도록 구세주께 관해 여러 가지 자세한 사항까지 알려주었다. 아담은 하느님이 인류에게 구세주를 보내리라는 이 약속을 후손들에게 알렸을 것이고 또 이 약속을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주었기 때문에 세상 구석구석까지 모든 사람들이 이 약속을 기다려왔다. 또한 하느님께서는 구세주가 오실 시점을 비롯해 태어나실 장소와 상황, 그리고 이 세상에서 어떠한 생활을 하실지를 성경을 통해 미리 알려주셨다. 심지어는 구세주께서 행하실 놀라운 행적까지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구세주가 오시기 오래전에 지상에서의 그리스도의 생활은 이미 공개된 것이나 다름없다. 돌이켜보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예언은 마치 한낮의 태양처럼 모든 것을 백일화에 드러나게 하여 하느님의 약속이 글자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중 몇 가지를 간추려보자.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강생하시기 2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다음과 같이 약속하셨다.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너의 후손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창세기 22장 18절. 구세주는 아브라함의 후손에게서 태어나셨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마태오 사도는 그의 복음서 첫 장에 아브라함으로부터 그리스도까지 이르는 족보를 열거하고 있다. 하느님께서는 성조 야곱에게도 다음과 같이 약속하셨다. 유다에게 조공을 바치고 민족들이 그에게 순종할 때까지 왕홀이 유다에게서 지휘봉이 그의 다리에서 떠나지 않으리라. 창세기 49장 10절.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은 그리스도가 강생하시기 수년 전 로마 제국에 정복되어 속국이 되기까지 야곱의 아들인 유다의 후손들에 의해 통치되었다. 미카 예언자는 구세주께서 탄생하실 곳을 다음과 같이 예언하였다. 그러나 에브라타의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부족들 가운데에서 보잘것없지만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릴 이가 너에게서 나오리라. 그의 뿌리는 옛날로 아득한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카서 5장 1절. 이와 같이 미카 예언서에 구세주께서 탄생하실 장소와 또 그분이 유다 부족에게서 태어나실 분임이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다. 다니엘 예언서 제9장 후반부 구절에는 구세주가 공적으로 나타날 정확한 시기와 이스라엘의 장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기름 부음 받은 이가 잘려나가 그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으리라. 그리고 도읍과 성소는 앞으로 일어날 군주의 군대가 허물어 버리리라. 그 종말은 홍수처럼 들이닥치리라. 전쟁이 끝날 때까지 황폐하게 남도록 결정되었다. 다니엘서 9장 26절. 예루살렘의 첫 성전은 그리스도 강생 약 천년 전에 솔로몬 왕이 지은 것인데 건립된 지 약 400년 만에 파괴되었다가 그 후대에 재건되었다. 이 두 번째 성전에 대해서 학가의 예언자는 다음과 같이 예언하였다. 만군의 주님의 말씀이다. 이 집의 새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크리라.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이곳에 평화를 주리라. 학가에서 2장 8절에서 9절. 예수님께서는 학가의 예언자가 예언했던 이 성전에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 40년이 채 못 되어 이 성전은 로마 군대에 의해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다. 이사야 예언자는 한층 더 분명하게 구세주의 탄생에 대해 예언하였다. 젊은 여인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이라는 뜻이다. 처녀의 몸으로 아들을 낳는다는 일은 일찍이 생각되어진 일도 없었고 언급된 적도 없는 일이다. 이사야 예언자는 또다시 말한다. 우리에게 한 아기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습니다. 왕권이 그의 어깨에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운 경륜과 용맹한 하느님, 영원한 아버지, 평화의 군왕이라 불리리이다. 이사야서 9장 5절. 굳세어져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너희의 하느님을. 복수가 들이닥친다, 하느님의 보복이. 그분께서 오시어 너희를 구원하신다. 그때 눈먼 이들은 눈이 열리고 귀먹은 이들은 귀가 열리리라. 그때 다리 저는 이는 사슴처럼 뛰며 말 못하는 이의 혀는 환성을 터뜨리리라. 이사야서 35장 4절에서 6절 그날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리라. 이사야의 뿌리가 민족들의 깃발로 세워져 결의들이 그에게 찾아들고 그의 거처는 영광스럽게 되리라. 이사야서 11장 10절 이사야 예언자는 구세주께서 우리 때문에 모욕받고 가장 비천한 자, 슬픔으로 가득 찬 자가 될 것임을 다음과 같이 예언한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악행 때문이고 그가 으스러진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의 평화를 위하여 그가 징벌을 받았고 그의 상처로 우리는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떼처럼 길을 잃고 저마다 제 길을 따라갔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이 그에게 떨어지게 하셨다. 학대받고 천대받았지만 그는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덜 깎는 사람 앞에 잠자코 서 있는 어미 양처럼 그는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 그가 구속되어 판결을 받고 제거되었지만 누가 그의 운명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던가. 정녕 그는 산이들의 땅에서 잘려나가고 내 백성의 악행 때문에 고난을 당하였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8절 다윗은 시편 21편에서 구세주의 입을 대신하여 다음과 같은 시를 읊었다. 당신께서 저를 죽음의 흙에 앉히셨습니다. 개들이 저를 애워싸고 악당의 무리가 저를 둘러싸 제 손과 발을 묶었습니다. 제 뼈는 낱낱이 셀 수 있게 되었는데 그들은 저를 보며 좋아라 합니다. 제 옷을 저희끼리 나누어 가지고 제 속옷을 놓고서는 제비를 뽑습니다. 시편 22편 16절에서 19절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보자. 구약의 예언자들의 예언은 2000년에 걸쳐 하느님께서 메시아의 임하심을 계시하신 내용을 주제로 하고 있다. 이 예언들은 때가 흐름에 따라 그 완성도를 더해갔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어디에서 탄생하실지 미리 말했으며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미리 말했다. 그분이 어느 부족에서 나실 것이며 어느 왕족의 계승자인지도 예언하였다. 그분이 어느 때쯤 나타나실지와 그분이 오실 때 어떠한 징조가 나타날 것인지도 미리 말했다. 그분이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실 것과 그분의 가난한 가정에 관해서도 미리 말했다. 심지어는 어느 도시, 어떠한 환경에서 탄생하실지까지도 예언하였다. 세 명의 현인들이 경배하러 올 것이며 무죄한 어린이들의 집단 학살을 피하기 위해 이집트로 피신하실 것에 관해서도 미리 말했다. 더 나아가서는 그분이 어떠한 생활을 하실 것이고 백성들에게 무엇을 설교하시며 어떠한 상태로 죽음을 당하실지를 예언하였으며 특히 사형을 당하시기까지의 과정을 소상하게 예언하였다. 예를 들면 유다의 배반과 그의 입맞춤을 신호로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실 것이라든지 은전 20냥에 넘겨지시고 온갖 욕설과 침뱉음을 당하고 손과 발이 뚫리게 된다는 것 등을 사실 그대로 예언하였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분이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리라는 것도 미리 말했으며 세상 마칠 때까지 전 인류에게 하느님의 가르침과 명령을 전할 조직체인 교회를 그분이 세우실 것임을 예언하였다. 모든 성인들의 통공이 되며 하느님을 알 수 있고 그분을 사랑하는 모든 인간의 열망을 충족시켜주는 교회라는 조직체를